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의 몸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집중력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경에 보면은 30세쯤에 시작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살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제 요르단강으로 가셔서 침례자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 쪽으로 가셔서 비로소 이제 말씀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일성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선포와 함께 병고침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동반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측면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당신의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같이 갑시다. 천국에 같이 갑시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전하고 계신 복음은 다른 거예요. 이건 왕국의 복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려고 하시는 그 왕국, 다윗의 왕좌를 잇는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세우시는 그 왕국, 그 왕국이 이제 조만간 세워질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이게 지금 왕국의 복음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표적을 동반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등장하면은 반드시 그 표적을 동반하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입증하면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로 구약성경에 그렇게 내내 그렇게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또는 제자들 때처럼 우리도 병 고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제, 마태는,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구체적인 시작을 산상설교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한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 저자 중에서 마가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시작 부분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냐면 주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하신 그것을 위주로 해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한 것은 한두 절, 두세 절 안에 이렇게 딱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을 뭐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이 소위 우리가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는 그 산상설교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마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다 하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왕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지, 또그 다음에 이제 왕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어떻게 전면에 등장하시게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라 하늘 왕국에 가까웠다 하고 왕의 선포의 시작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 표적을 동반한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5장, 6장, 7장은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의 통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통치 원칙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어떤 헌법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수많은 어떤 이제 통치자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뽑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이 대통령들이 하는 공약, 이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 또는 왕들이야 뭐 공약 자체가 필요 없지만, 세상의 이런 어떤 대통령들, 이런 권력자들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자기가 이룰 수도 없는 그 공약들을 포장해서 이렇게 남발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다 지키지 못합니다. 또 사람들도 어지간히 그거 다 지키진 못할 거야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통치 원칙에 대한 이 선포, 이것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정말 숭고하고 또 가슴이 저미는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이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 이루지도 못할 공약들을 남발하는 이러한 통치자들, 불법이 횡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때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왕국의 이 모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그 왕국의 도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선포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5장의 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래서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즉시로 시내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갔고 아론이 올라갔고 70장로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듣는 거죠. 그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똑같은 장면이 다시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 원칙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이 처음으로 공표될 때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는 바람에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5천 명을 이렇게 먹이고 이렇게 복을 주고,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저주잖아요. 너 이거 해, 그렇지 않으면 죽어. 너 이거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이거거든요. 모든 인간에게 이 사형 선고를 하는 게 율법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복으로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영어 표현으로는 여기에 blessed a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도다. 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덟 번의 이런 복의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자들의 어떤 특징들을 나열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왕국, 이 땅에서 세워지지만 그 속성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세워지지만 그 속성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그 왕국에 합당한 백성들의 특징을 열거하시는데 그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영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왔지만 말씀드렸듯이 영어 표현에서 보면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제일 첫 번째 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예. 그래서 복이 있다. 누가? 영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왜?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 가난하다. 먼저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가난하다는 것은 풍족한 것의 반대예요. 뭔가 결핍되고 뭔가가 부족한 상태가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한가요?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 결핍되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뭔가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영적으로는 가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아래쪽에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셨습니다.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8개의 항목이 각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조금씩 말을 바꿔서 달리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자에 대한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또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영이 가난한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볼때 우리는 이 영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것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의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의의 문제. 이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것, right, 올바른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상태와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관련이 있는 가난이다.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 영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갈급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올바른 상태에 대한 갈급함.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올바른 상태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의롭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내가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내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그걸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 상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괴리감이 있잖아요. 간격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의로 인하여 굶주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몇 군데에서 좀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여러분이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시편 86편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그좀 접어 놓으시고요. 시편 86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 이렇게 살펴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과 기쁨이 있으셔야 정상입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또 말씀도 보셔야 합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아 하나님 제가 굶어서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아랫 구절들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오니 내 혼을 보존하소서. 거룩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어떤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오 주여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밥 달라고? 옷 달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4절 오 주여 내가 주를 향하여 내 혼을 두오니 왜 주님을 향하여 내 혼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예. 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어떤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간구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자 하나님과 붙어 있고자 하는 어떤 갈망,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 51편을 가서 보시면 이 시편 51편은 특별히 그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에 이제 나단 대언자로부터 그 찔림을 받고 이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쓴 그런 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희생물, 마음에도 없는 경배 아무리 드려봐야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크게 한들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죠. 주께서는 번제 헌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지금 이 애통하는 마음이죠. 이게 지금 영이 가난해진 상태인 것입니다. 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가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애통함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이렇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통회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1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 계속해서 다윗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 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사야서 66장입니다. 뒤쪽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이사야서 66장으로 이제 가보시면,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이 66권 있듯이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듯이 이사야서는 39장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 27장의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66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는, 자, 주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를 잡는 자는 마치 사람을 죽이는 자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 같으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형식은 갖춰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긴 하지만, 그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의 보응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내가 말할 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4절에는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대답하는 자, 내가 말할 때 듣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가난한 자, 가난하고 통회한 영을 가진 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그 영이 가난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가보면 거기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관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야기한 바리새인과는 달리 세리는 자기를 일컬어서 죄인인 나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 같은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의롭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이 모습에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늘의 왕국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의 또 다른 예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고 계실 때그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바리새인들 그이 도도하기로 이 자타가 이 공인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집에 찾아왔는데 죄인인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여자. 그러니 그 집에 찾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래서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발에 입맞췄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일컬어서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춰볼 때 자기가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자신의 비참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됐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그 의의 기준에 맞춰 보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주님. 그것이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무너진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의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단순히 자신의 어떤 그이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습에 애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에 맞춰서 내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늘의 왕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갖 악한 말들을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러한 사람, 그럴 때이 사람이 마음이 상하지요, 영이 상하지요,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상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산골로 쫓겨다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버렸던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의에 주리고 목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애통했습니다. 이 세상이 얼른 지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통치,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기를 늘 간절히 바라면서 애통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있는지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는 아, 이런 애통함이 나에게도 또 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은 의로 인해 핍박받지도 않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애통해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영이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왕, 그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약속된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복과 함께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국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영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이 영이 가난한 자는 또한 애통하는 자이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고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선 나의 불결함, 나의 불완전함, 나의 죄된 상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는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듣게 되고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이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사실은 이 마음이 없으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된 상태로 인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이게 없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인간에게 정하신 그 기준,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치고 있구나.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어휴, 그 박아무개 쟤는, 어휴, 법 없이도 살 애야. 아유, 무골 호인이야. 뭐, 온갖 좋은 말을 다 듣고 살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아,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걸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예.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힘으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필사적인 마음이 다윗의 시에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이 마음이 영이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게 있으십니까? 이 순간에도 이 마음이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중에 내가 주를 묵상합니다. 내 혼이 주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또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갈증, 이 절박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매 순간 이 마음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희미해져 있다면 복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분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지신 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놓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이 가난해져 있고 하나님의 의의를 절박하게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면서 그 말씀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싸매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분을 구원자로 모셔드렸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이러한 마음, 이 가난한 영의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그래서 의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핍박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까지나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없는데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없는데도 나는 부자라. 나는 아무런 부족한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그것은 라오디기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너의 가련하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희미해지려고 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 마음에서 이것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희미해져 가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애통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